안녕하세요. 단고알 당신이 고통을 아래의 김홍덕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단고알의 텍스트북 법정 드라마 욥기로 돌아옵니다. 욥기 7장 15절 16절에는요. 욥이 이렇게 자신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이렇게 한탄합니다. 이 고통은 그야말로 뼈를 깎는 고통으로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상태를 말하죠. 결국 그는 죽음을 갈망하기에 이르릅니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계속되는 괴로움 속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숨이 끊어지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지경까지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당구할 질문을 이어갑니다. 욥의 이런 지독한 우울증, 자포자기 상태 괜찮은 걸까요? 혹시 신앙 이탈 아닌가요? 동방의 의인이라 할 만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마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도 없느니라 라고 자랑한 인물인데 말이죠. 그런 믿음의 사람이 죽고 싶다니요? 자신이 살아온 날이 다 헛것이라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오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단골 이 시간에는요, 욥의 이런 극심한 우울감과 비교될 만큼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신적인 고통의 삶을 산 마더 테레사의 삶을 조명하면서 오늘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더 테레사의 삶은 겉으로만 보면 평생 흔들림 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섬긴 성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 비공개 편지들이 공개되면서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났죠. 그녀는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내면에서는 거의 50년 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깊은 어둠과 고독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의 위대함은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는 데 있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매일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마더 테레사가 빈민 사역을 하기까지 여정을 잠깐 살펴보죠. 마더 테레사의 본명은 아네제 곤제 보야지우입니다. 1910년 오스만 제국의 스코페라고 하는 지금의 북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났고요. 알바니아계 가톨릭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8살 무렵에 아버지를 잃어버리고요. 18살 때에 아일랜드의 로레토 수녀회에 입회합니다. 그리고 1929년에 인도에 도착해서 캘커타의 성마리아 학교에서 지리와 교리를 가르침으로써 사역을 인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장이 되어서 약 20년 동안 교육사역에 종사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거리의 빈민을 돌본 사람이 아니었죠. 비교적 안전한 수녀원과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담장 밖에서 있는 굶주림과 질병, 노숙과 죽음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1943년 인도 벵골 지역의 대기근과 1946년 캘커타의 종교 폭동들은 바로 그녀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1946년 9월 10일 마더 테레사는 희정을 위해서 캘커타에서 다르질링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결정적인 영적 체험을 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것을 부르심 안에 부르심, 그러니까 이미 수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제는 수녀원 밖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섬기라는 두 번째 부르심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로 가라. 그들의 삶을 함께 살라.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어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는 1948년 수녀원을 떠나서 캘커타의 빈민가로 들어갔습니다. 흰색 면사리에 파란 줄이 있는 인도 여성들의 옷을 입었고요. 기본적인 간호 훈련을 받은 뒤 바로 거리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건물도 직원도 후원금도 없었죠. 그녀는 빈민가의 땅바닥에 글자를 쓰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사역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거리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아픈 환자를 만나면 상처를 손으로 씻어주고 굶주린 사람에게 있는 음식을 구해주고 죽어가는 사람 곁을 조용히 지켜주고 버려진 아이들을 보호한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10월 7일에 교황청의 인가를 받아서 사랑의 선교회 Missionaries of Charity를 공식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이 사랑의 선교회 수녀들은요, 일반적인 청빈 정결 순명이라고 하는 선교회의 서원 외에 하나를 더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무상으로 봉사한다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그들의 서원 속에 하나 더한 거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서원이 바로 마더 테레사 사역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을 가끔 찾아가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까이에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더 테레사가 생전에 섬겼던 주요 사역들을 몇 가지로 소개해 드리죠. 첫 번째, 죽어가는 사람들의 집 니르말 흐리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더 테레사가 1952년에 캘커타 갈기가트 지역에 니르말 흐리다이라고 하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집,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집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요, 아무도 돌보지 않아 그대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더 테레사와 수녀들이 그들을 데리고 와서 씻기고 상처를 닦고 음식을 먹이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치료가 그래도 가능하다면 병원으로 보내서 또 살릴 기회를 찾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곁을 지키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짐승처럼 버려진 사람이 마지막 순간만큼은 자신이 사랑받는 인간이란 사실을 알게 해주자 하는 것이 마더 테레사의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1955년에는요, 시슈 바반이라고 하는 어린이집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에서는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 고아와 장애아이들,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 미혼모들, 그리고 거리에서 발견된 아이들에게 이 음식과 거처를 제공했고 시간이 감에 따라 그들에게 교육과 가능한 경우에 새로운 가정을 연결하는 일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센병 환자 사역도 했다고 합니다. 1957년에 이동식 한센병 진료를 시작하고 치료와 재활,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공동체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 한센병 환자를 마더 테레사는 직접 그들의 상처를 만지고 씻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다.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무료 급식이라든지 빈민가 방문 사역을 계속했고요. 그래서 결국 1965년에 사랑의 선교회는 교황청 직속 수도회로 승인받았고 인도 밖으로 국제적인 사역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테레사는 굶주림보다 더 깊은 가난은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필요 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죠. 근데 그 수락 연설에서요, 테레사 수녀는 자기가 사랑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을 통계나 정치적 구호나 자기의 선교의 어떤 대상자나 서브젝트가 아니라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테레사 수녀가 경험한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경험했겠습니까? 매일 굶주림과 결핵, 한센병, 영양실조로 또 이 세균 감염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고 또 만났다고 합니다. 오늘 한 사람을 그렇게 애써서 살려도 다음 날에는 또 다른 사람이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었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도 그 고통이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것이 바로 사역자가 겪는 심각한 고통입니다. 저도 지금 한 15년 이상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면서 나름대로 장애인들과 장애인 가족들, 그들이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어하는 그 고통 속에서 서로 나누며 학교를 보내고 하면서도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가고 있고 수많은 장애아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내가 몇 사람 돕는 것이 얼마나 이 나라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가끔 나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한 것 가지고 정말 더 하고 싶은데, 더 돕고 싶은데, 한 사람이라도 더 배불리 먹이고 싶은데 하는 생각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마음의 아픔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도요, 그가 수녀원을 떠나서 빈민가로 가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죠. 그 위험한 일을 여성 수녀가 혼자서 한다는 것, 그 참 불가능한 일이야. 더군다나 힌두교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그 확신하고 하는 거야 하는 이런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이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활동에 이 테레사 수녀가 이게 또 건강한 체질을 가진 건강한 사람은 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극도로 단순한 생활을 유지하긴 했지만 더위와 오염,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빈민가를 걸으면서 결국에는 여러 차례 심장 질환도 겪고요. 결국은 심장 박동기를 달고 사역을 계속해서 폐렴과 말라리아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기도 했고요. 그를 결국 1997년 9월 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마더 테레사가 받는 고통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부터 따뜻한 그런 박수갈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따가운 눈총도 있었습니다. 어떤 비판이었냐면요, 괜히 훈련받지 않은 수녀가 몇 사람의 자원봉사자들이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을 충분한 의료시설도 없이 그냥 후원금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니야? 그러나요, 이런 뭐 육체적이나 또 사회적인 따가운 시선에 대해서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 마음 속에 놓고 고통아리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작 마더 테레사가 마음 깊은 고통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던 영적인 심각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고통을 호소하고 참 영적인 도움을 요청한 것이 나중에 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편집해서 책이 나왔는데 Come Be My Light. 근데 이 책 안에 수록된 편지에서 이 마더 테레사가 굉장히 영적인 고민과 고통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 갈래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심각하게 테레사 수녀를 공격하는 거친 공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더 테레사는 자기가 고백을 하기를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 정말 예수님이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렬한 체험을 해서 너무 기뻤다고 그래요. 힘이 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삶을 함께 살라라고 하는 처음의 부르심, 그것이 확신이 되고 또 그 사랑을 체험하니까 너무 감사하며 지냈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실질적으로 빈민과 사역을 시작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라고 그 편지에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을 원하지 않는 것 같은 공허한 느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것 같은 영적인 고통, 심지어는 천국이 존재하지 않은 것 아니야? 하는 것 같은 의심도 들 때가 있었다. 사람들에게는 웃지만 내면에서는 자기는 울고 있는 상태라고 편지에서 그 상태를 어두움, 외로움, 버림받음, 고문과 같은 고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죽을 때까지 이러한 고통이 계속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길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죽을 때까지 그런 외로움과 처절한 영적인 고통 그렇게 살 수가 있나? 결국은 마더 테레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지. 그래서 결국 지옥 갔을 거야. 이렇게 심하게 말하는 공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테레사 믿음을 잃은 것일까요? 편지가 공개되었을 때 일부 언론까지 나서서 마더 테레사는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타이틀까지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테레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사역의 현장에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없어서 고통받았던 사람이지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필요할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부재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고통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의 고통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갈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향하여 강렬한 갈망, 바람, 소망, 사랑의 갈구 그런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편의 탄식과 비슷하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탄식과 똑같은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외침을 하실 때 하나님을 부인해서 자기 신앙을 버려서 이런 고통의 외마디 비명을 지른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테레사의 이 마지막 외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그분의 얼굴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더 테레사가 지나온 이 어둠의 터널, 동굴은 불신앙이라기보다는 이 감정적으로 느낄 수 없었던 이 심각한 이 마음의 상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마더 테레사는 자기의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요. 그러나 자기의 감정을 혼자 숨기기만 하지 않고 오히려 영적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고 또 도움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그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어둠을 스스로 해석하고 결론 내리지 않고요. 이 더 나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렇게 또 영적인 멘토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훌륭한 신앙의 태도이지만요. 또 마더 테레사는 그 고통 속에서도 아침이 되면 일어나 기도하고 거리로 나가 한 사람을 씻겨주고 한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한 아이를 안아주고 한 노인의 손을 잡아주고 죽어가는 한 사람의 곁에 앉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비록 내면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행동을 선택했다는 점이 정말로 테레사가 정말 귀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도요. 구조적인 빈곤 전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어떻게 인도 정부도 할 수 없는 그 거대한 빈곤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얼마나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모든 사람을 구하려는 부담을 내려놓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겠는가? 이렇게 중압감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깨달았다고 그래요. 한 번에 한 사람. 참 귀한 사역의 지침 같아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 나는 모든 사람을 구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위의 모든 사람을 구하라, 도와라 그렇게 맡기시지는 않죠. 그러나 오늘 나에게 보낸 한 사람. 그 사람은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책임질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제 본문 욥기 7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마더 테레사와 욥에게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깊이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기 어려워했던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혀 죽는 것을 택하겠나이다. 이제 사는 것이 싫습니다. 그러니 저를 놓아주소서. 내 삶이 허무하나이다. 이렇게 절규한 욥.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욥의 말은 차분하게 내린 생명 포기의 선언이 아니라 지금 이 고통을 더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절박한 구조 요청 SOS였던 것입니다. 정말 욥이 죽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그렇죠. 욥의 본심을 우리는 잘 읽어야 되겠죠. 욥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죽음 자체라기보다는 고통의 종결일 것입니다. 고통이 너무 심하니 죽음만이 유일한 출구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절규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나를 놓아주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탄식의 신앙 표현입니다. 마더 테레사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라고 고백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그녀는 버림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느꼈다는 것이 얼마나 파라독스합니까? 거리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전하면서도 자신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으니까 말이죠. 시편도 죽음 같은 절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앙인의 고통을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인은 하나님이 잠시 늦게 응답한다고 지금 투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은 바로 마더 테레사가 말한 영적인 어둠과 같은 맥락입니다. 시편 42편 3절과 5절에도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낙심한 자신의 영혼에게도 계속 소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메시지는요. 해답을 요구하는 신앙에서 하나님 자신을 찾는 신앙으로 가는 길이다는 것입니다. 욥이 처음에는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왔습니까? 라고 묻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고통의 원인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욥이 얻은 것은 자신의 질문에 대한 완벽한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고통을 다루어가는 주제이면서 고민에 대한 답일 것입니다. 욥의 성숙은 이제 고통의 이유를 모두 알았다 이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다 이것일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어려움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비록 우리의 고통을 다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어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다면 이 고통이 결코 무의미한 고통은 아닐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모든 질문을 해결한 믿음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질문을 가지고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절규는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깊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내면에 빛이 가득했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된 것이 아니죠. 자신의 내면이 어두울 때에 오히려 다른 사람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 작은 등불이 되었습니다. 욥의 절규와 마더 테레사의 어둠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의심이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의심을 품고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내 고통이 모두 끝난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도 아프지만 더 외로운 사람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하나님을 만나는 디딤돌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고통을 알아 당구 아래 김홍덕 목사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십시오.